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돈이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열두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게리오, 아르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구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 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안악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세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멜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1절이 말하는데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왕이 된 뒤에 나라를 어지럽히던 모든 세력들을 이제 다 정돈하고 이제 솔로몬의 통치권이 아주 안정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혼란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등에 업고 마하나임에 이제 웅크리고 또 다른 사울의 왕국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7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튼 아브넬이 귀순하는 과정에 뭐 죽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우리 지난번에 본 그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아도니아와 뭐 좀 왕국을 위협하는 여러 세력들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고 또 우리가 그제 기도 우리가 어제도 묵상했던 것처럼 기브온에 가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는 이런 과정들 이후에 오늘 4장 1절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쭉 솔로몬의 그 측근 참모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쭉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4장 2절부터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 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로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주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사알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이런 식으로 누가 어떤 일을 맡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고 소개하는 것은 사무엘상이나 혹은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서에서 전형적으로 이제 나라가 대단히 안정이 되고 질서가 잡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장 2절에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하는데 아마 이것은 사독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일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그 역대상에 나와 있는 기록들과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하는데 사독의 아마 손자일 좀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 또 거기에 재미있는 것이 4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하는 표현이 있는데 아비아달은 파민이 된 제사장인데도 이름을 적어놨어요. 일종의 무임소 제사장쯤 되는 것 같아요. 제사장의 직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파민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제사장인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솔로몬 곁에는 최소한 제사장의 이름이 3명이 나와요. 그래서 2절에도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그리고 또 4절에도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또 저 밑에 5절이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주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부스는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최소한 이 솔로몬 곁에는 제사장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나단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5절에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주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부스는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하는 걸 봐서 이 두 나단은 아마 다른 나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아론 계열 그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지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 선지자 나단 외에도 여러 나단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다윗의 아들 중에도 솔로몬 말고 또 다른 나단이 있어요. 저기 사무엘하 5장 13절 14절을 보면 헤브론에서 낳은 다윗의 아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나단이 있어요. 동명이인이라는 거죠. 제 말은 이 4장 5절에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부스는 제사장이다 그럴 때 이 나단이 선지자 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단이냐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다만 동명이인이고 그래서 또 어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 지방관장의 주령인 아사리아는 아마 자기 인척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다 어떤 왕실이 인척 관계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사장 나단의 아들 사부스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왕의 벗이라고 말하는 걸 봐서 무슨 다윗 곁에 있던 후세나 뭐 이런 사람들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과 특별히 소통하는 어떤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왕에게 벗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정말 귀한 우리 인생에도 친구가 있고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교회 안에 이런 친구들이 많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겠습니다. 여하튼 솔로몬 왕이 이렇게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정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뭐 그냥 쭉 읽지만 최소한 시므이를 제거하기까지 3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안정된 열매를 보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복잡한 일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안정된 시세가 된 것은 짧게 보면 다윗 왕국의 열매고 길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다윗이 40년 왕노릇 하면서 모든 틀을 잡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을 극복하면서 이제 다윗의 후손에게 왕위를 물려준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고 솔로몬이 늘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제가 늘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후손이 이런 안정된 치세를 누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또 시험이 있고 할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과 갈등과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편드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면 결국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평안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신뢰하고 그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모든 이방 세력을 물리치고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된 그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준으로 하자면 수백 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천천히 일하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조바심이 많고 우리는 뭔가 늘 급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결실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늘 조바심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좋은 작품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명작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제가 잘 모르기는 해도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그림은 몇 년 동안 그렸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그림은 평생을 그린 그림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에서 무슨 세잔이라는 그 하여튼 그 18세기, 19세기죠. 그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을 보니까 그 그림은 평생 그렸더라고, 평생. 그러니 명작은 그냥 쑥싹쑥싹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빚어내실 때 혹은 우리 인생을 은혜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천천히 인도하시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연약한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그릇을 아름답게 빚어내실 때 얼마나 시간을 오래 걸려서 공을 들여서 우리를 빚어내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풍성한 축복, 좋은 열매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7절부터 19절까지 솔로몬이 4장 7절 한번 볼까요?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 지방 관장을 둠에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하면서 8절부터 19절까지는 그 12 지방 관장의 이름이 뭐냐는 것을 쭉 소개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9절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다윗 때도 좀 그러고 그 사울 때도 그랬지만 여하튼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가나안에 심으실 때 왕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다 왕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에돔에도 왕이 있고 다 바산왕, 옥, 뭐 아모리왕, 시혼 하면서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던 애굽에는 아주 강력한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왕정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이미 경험한 바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가나안에 심으실 때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열두 지파, 지파라는 거는 다 혈족입니다. 이게 친인척인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옛날 우리 시골에 가면 집성촌에 가면 동네 식구들이 다 친인척인 것처럼 지파별로 다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서 살았는데 지파별로 살았다는 것은 다 친인척들끼리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느슨한 부족 공동체, 어느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느슨한 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대에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무너지는 거죠. 솔로몬대에 오면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경고하시기도 하셨어요. 니들이 왕을 세우면 다 왕의 노예가 될 거다. 왕이 너희들 좋은 거 다 가져가고 니들 자녀들 니들 딸들 다 데려가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할 거다. 너희들은 왕을 세우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왕의 노예가 될 거야. 사무엘이 사무엘서 8장에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왕을 세우면 그 왕의 노예가 돼서 왕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텐데 그때는 너희들이 기도 응답받기 어려울 거야. 이렇게 사무엘이 경고, 길게 경고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우리에게 왕을 달. 우리도 저 이방처럼 우리를 위하여 싸울 왕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우정 막 때를 써가지고 여튼 왕을 세워요. 그런데 그 왕이 실패하는 거죠, 사울이. 근데 실패를 하나님이 다윗으로 좀 이렇게 다윗을 세우셔가지고 그걸 만회하시고 여튼 다윗의 후손을 세우셔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솔로몬은 얼마나 똑똑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명철한 왕이어가지고요.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고 어떻게 나라를 조직할지가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두 지방관장을 세웠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느슨한 지파 공동체를 완전히 깨뜨리고 이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철저한 조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효율적으로 통치하게 했어요. 그래서 왕과 왕실을 위한 양식을 이제 12달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한 달씩 맡아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라를 아주 강력한 조직으로 편성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강력해 버렸어요. 너무 강력해 가지고요. 이게 자기를 위한 이제 통치 조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착취했기 때문에 우리 이 고역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어떻게 잘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좀 더 친밀하게 들여다보면 복선이 있어요. 이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최소한 솔로몬의 사기 다 지나고 난 뒤에 이런 일을 기록을 한 거거든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를 평가하는데 다 좋게 평가하지 않고 이를테면 어제도 기브온 산당에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정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한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그 복선에 좀 이렇게 전혀 믿을 수 없는 이 뭔가 이거는 아닌데 하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솔로몬이 아주 강력한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느슨한 지파 공동체를 무너뜨리면서 오히려 이 언약의 공동체를 자기를 위한 체제로 조직해버린 뭐 이런 것들을 이 본문이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듯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본문에 4장 7절부터 19절까지를 읽을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유다 지파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모든 지파, 다른 모든 지역이 다 이게 망라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단 동편까지 이를테면 거기 19절에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왕 왕 오그의 땅, 오그의 나라 길르앗 땅까지 다 있어요. 저 위에 보면 길르앗 라못 뭐 그러니까 저 요단 동편의 북쪽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없어요. 유다 지파가 얼마나 강력한 지파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지파들은 왕과 왕실을 위한 이제 양식을 한 달 동안 공급하는 일종의 세금을 낼 의무를 짊어진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세금을 안 내요. 어떻게 어땠을까요? 그 지파 12지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일종의 그 분열의 씨앗이 되는 거죠. 일종의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전부 다 그 지파의 어른도 아니고 다른 왕실에서 파송된 장관이 있는 거예요. 원래 느슨한 지파 공동체는 제일 큰 어른이 그 지파의 장로거든요. 그 지파의 어른인 거예요. 자기 가족의 어른인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가족의 어른 말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도지사를 이를테면 이제 중앙에서 내려보낸 거예요. 이 장관을 내려보낸 거죠. 그래서 세금을 다 거둘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는 아무런 의무를 짊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유다가 그렇잖아도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한 달에 한 번씩 세금 내는 그런 의무를 수행하는데도 유다 지파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전체 지파 안에서는 상당한 어떤 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자기 지파를 짊어졌던 거죠. 그러니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 본문을 볼 때 지금 오늘 본문이나 내일 우리가 묵상할 본문 이런 것을 쭉 읽으면 솔로몬이 받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서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체제가 잡히고 전체를 조직해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은 누리는데요. 영적으로 손해는 볼 수 있어요. 뭘 강력하게 장악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가기는 쉬운 거죠. 우리가 복을 누릴 때 이 복이 정말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인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때 나는 정말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을 배우고 있는지, 이런 거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삶이 터덕거리고 장애물이 있을 때는 아, 내가 연약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잊어먹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사람이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얄팍한 거죠. 솔로몬은 많은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 복이 결국에는 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이 전부가 아닌 거죠.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고 모든 것이 마음 편하게 진행되는 이런 것만 기대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하며 겸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복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살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더 깊이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